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모인 모두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듣고 깨닫고 또 믿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이 미천하고 무익한 육신인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두들에게 들을 귀 할례받은 귀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유익되게 듣고 또 받게 하셔서 또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영원한 단번 속죄, 영원한 단번 속죄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붙여보고 좀 읽어봅시다. 1절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 영어성경을 보니까 예배 규례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우리가 옛날 영어 성경은 금향로 우리도 금향로 그렇게 번역하고 금향로라고 옛날에 헬라어 사전들은 그렇게 뜻을 말하고 근래에 헬라어 사전은 그보다 금향단이라고 제안하기도 해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 근래라고 해도 벌써 몇십 년 된 것이지만은 영어 성경들이 금향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우리가 문맥을 보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속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금향단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속하는 것인데 지성소에 속하는 이게 금향로 그래서 옛날 읽기대로 금향로가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여튼 금향로 혹은 금향단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건 맞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우리가 아는 대로 크게는 셋 구분, 우리가 성막 자체로는 두 구분인데 성막들이 하나 있고 성막 자체는 두 구분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개의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개만 언급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등대고 하나는 떡상인데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성령께서도 계시록에 보면 일곱 등불로 비추신다. 그러니까 빛은 지식과 깨달음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어서 여기에 등대는 바로 그런 상, 예수님의 빛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 이런 상징이라고 보이는 등대가 있고, 떡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그 떡상 위에는 여섯 개씩 두 줄로 쌓아놓은 떡, 진설한 떡, 진설병 그러죠. 병은 떡이란 말이고 진설은 이렇게 앞에 내어놓은 그런 차려놓은 그런 뜻이죠. 두 줄로 쌓아놓은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금으로 쌓아진 그 분향단은 언급이 없어 보입니다. 성소에 있는 또 하나의 기구인, 그리고 그것이 지성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자, 둘째 부분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말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의 이름이죠. 그 지성소 거기에는 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기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상란 지팡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죠. 그러나 아마 그것은 오래전에 다 분실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성소에 지금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 언급한 것은 아까 언급 말씀한 대로 금향로, 온 금향단인데 향단 그러면 향단이 왜 지성소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고 향로는 지성소에 있다고 보입니다. 금향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사용했던 금향로는 지성소에 보관되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었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금향로라고 번역하면 뜻이 잘 그 바르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앞에 성소 안에서 금향단, 분향단이라는 단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지만은요.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특히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이루실 속죄사역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정죄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구원을 증거합니다. 율법으로는 정죄되었지만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져서 죄 씻음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죄 씻음의 진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6절을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보통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아마 세 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하게 했고 또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습니다. 그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7월 10일 속죄일에 행하는 중요한 의식,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였습니다. 8절 봅시다.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성소라기보다 지성소, 영어 성경처럼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처럼 지성소, 원어의 하기온이라는 복수어는 복수명사 소유격의 표현은 지성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까 지성소라는 말이 하기야 하기온이라는 표현인데 하기온이라는 말을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혹은 현재의 때를 위한,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때를 위한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에 충실한 번역같이 보이고, 현재의 때를 위한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구약제도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다른 제사장도 안 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들어가는 그런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이었습니다. 구약제도는 상징적 예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그 섬기는 자들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혁할 때를 위해 주신 것이었고 그 개혁의 때가 신약 시대입니다.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표는, 그 상징 예표는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지성소로 들어가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장래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볼 때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의미에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 성소 곧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양손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는,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피를 흘리시는 자신이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상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지옥 형벌을 그는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속죄의 피값은 너무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본문은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 주님의 죽음, 한 번의 죽음이 영원히 효력이 있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 한 사건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히브리서에 7번 나오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5번 나오는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충족했고 더 이상 반복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사람들의 몸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거룩하게 했죠. 정결의식이 그렇고 또 모든 제사의식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효력이 있겠는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7번 뿌리기도 하고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 재를 가지고 뿌려서 정결의 물을 삼아서 정결의식을 행했는데 영원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신성의 영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신성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신적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은 물 가지고 되지 않고 목욕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누 갖고 씻는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가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린 제사와 제물과 같이 주님은 참 효력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행실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게 만든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를 통해 죄사함과 새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그보다 더 크지요. 그보다 더 확실합니다. 구약 성도도 그 제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죄 지으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죄 씻음을 받고 주님과 바른 교제의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들이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담대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15절 보십시다. 그리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이 뭔가요?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죠.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옳지.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목표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 어린아이도 믿어야 돼요. 서진이도 우진이도 믿어야 되고 모두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으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16절을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됨이니 이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됨이니 또 이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없음이니라 이는 했으니까 없음. 이게 유언이라는 헬라어는 디아데케란 말을 유언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언약이라도 번역합니다. 언약 카버넌트가 헬라어로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 유언이라는 원어는 앞절의 언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 신약할 때 영어를 아는 사람은 영어는 구약이 올드 테스타먼트 그잖아요. 올드 커버넌트 그러잖아요. 올드 테스타먼트. 또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사실은 유언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언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기업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업 상속을 주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내가 땅과 집과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 그래 유언하면 그 자녀가 그걸 받을 수 있죠. 요즘에는 다 그래 법적으로 뭘 다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유언을 하면 유언을 안 하고 죽으면 똑같이 나누지만은 요새는 법에 따라서 부인이나 자녀나 다 똑같이 n분의 1씩 나눈다고 뭐 하더군요.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모가 누구에게 유산을 주기를 원하면 유언하면 돼요. 유언하고 그를 이렇게 보증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그 자녀에게만 다 유산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면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유언은 유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언약이라는 디아데케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언적 언약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효력이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라고 보이죠. 구약에도 언약은 반드시 피가 있었어요. 피를 뿌렸어요. 짐승이 죽었다고요. 죽을 때에 효력이 있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피를 취하여 그 책에 뿌렸어요. 피를 책에다가 뿌리고 또 모든 백성에게도 뿌렸어요. 뿌리고 그 책은 언약서다,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불렀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불렀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바대로 그 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 흘리신 그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성찬식 때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말씀하셨죠. 그의 뜻을 가진 피입니다.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22절을 봅시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죠. 사람이 피가 나면 다 겁이 나죠.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되죠. 피를 안 나게 빨리 피가 안 나도록 피 흘리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꼭 끈을 묶어놔야죠. 그래야 피가 흐르지 않게. 그렇지 않고 심장에서 계속 이게 펌프처럼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데 묶지 않고 이게 피가 계속 흐르면은 피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피가 흐르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죄의 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피 흘림은 곧 죄사함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23절 보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성막제도, 구약의 성막제도는 하늘의 원형에 대한 모형이었죠.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그가 본 발을 따라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은 이 성막은 그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원형이 있었을 것이죠.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의 피뿌림은 그러므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성막 기구들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성막 자체는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제물을 십자가에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24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나타나심이며 이는 나타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천국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는 그 참된 그 원형의 모형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이제 원형이신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모형의 원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을 나타나신다는 말은 계속적 중보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또 한 주간 지나고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없지 않고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에 사은행에 부족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는 그가 흘리신 속죄의 피공로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과 실수와 연약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저들을 위하여 이미 속죄의 제물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고 중보사역을 계속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5절마저 봅시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드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런 뜻이고, 그리하면 왜냐하면 만일 그러하였다면 이런 뜻인데, 왜냐하면 만일 그러하였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역사의 종말 시대에 오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피는 완전한 속죄의 피입니다. 27절 마저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를 그 다음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죄와 상관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단번에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구약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위한 예표이었다고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였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그 오시는 때를 위한 예표와 상징이었다.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예표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예표의 실체로 오셔서 친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 제도는 예표이었고 이제 예표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진리를 보이고 말씀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친히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속죄의 죽음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중보사역을 하신다. 그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도 그 중보사역을 계속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듯이 다시금 죄 씻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효력은 크고 영속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 그가 자신에게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자들, 성령께서 인치셔서 중생시킨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연약할 때마다 아버지께 중보사역을 하시며 그들을 마침내 성화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게 중보사역이죠. 지금 계속적인 현재의 중보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화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중보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죠. 구원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며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찬송가를 부를 줄 알고 성경책의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고 영생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의인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시러 오실 것이다. 그때 구원 얻은 우리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 회개치 않고 불경건하게 죄만 지으며 살던 자들은 그의 행위에 대해서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직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사십시다. 순종으로만 사십시다. 의와 선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제도의 완성자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타나셔서 계속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사역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을 얻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조금씩이라도 더딘 성화이지만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분발하여 의와 선을 행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